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 약 17세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세 차례나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제1차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이 어린 영재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행정과 문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쳤고 또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모든 것을 바꾸도록 하는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꾸어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행정체계도 바뀌고 그리고 또 권력체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와 제국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결국은 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다니엘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직했고 충성스러웠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약 8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의 중심에서 기약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탁월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들을 탁월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혜와 영적의 안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능력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다른 관리와 총리들보다 더 신임을 했고 또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너무나도 신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미움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격이 찾아오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미움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거짓과 질투와 시기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때로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언제나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좋은 말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일본 문화의 복잡성과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서로 대조적인 국화와 칼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국화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름다움과 평화로움, 그리고 섬세함과 예의를 표현을 했다면 칼은 힘과 엄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서로 다른 모습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바르게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또 왕의 신임을 얻자 자연스럽게 다른 고관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허물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다 써보았지만은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 다니엘의 삶에서는 그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삶은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사람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신실했고 일할 때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진정한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때때로 이렇게 신실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본 다른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른 모습을 보면 자연적으로 자신들의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들은 다니엘을 향해서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움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서 다니엘의 약점을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아첨을 하고 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또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고자 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모두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왕의 권위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겨냥한 음모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해괴망측한 법력의 어인을 찍고 금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니엘은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생명을 지킬 것인가? 그러나 다니엘의 선택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반절 말씀인데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고관들의 괴락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절대적인 감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참하게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안전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움보다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일이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좋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이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 고관들은 왕에게 가서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발각되자 이 고관들은 바로 즉시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자신이 고관들의 괴락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리의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온 종일 안간힘을 다 써왔지만은 그것을 찾지 못했고 결국 고관들은 메데바사의 법은 법령을 어길 수 없다고 변경할 수 없다라고 왕을 압박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날 밤 다리오 왕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사자굴로 달려가서 아주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6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입니다. 이방 왕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다니엘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는 몸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 하반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을 살린 것은 다니엘의 지위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지시며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의 왕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실한 그 믿음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한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사자굴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마음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혹시 사자굴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자굴은 사자굴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보다 더 크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자굴과 같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SNS를 통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가지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예, 이 네 가지 글귀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자 캡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그 진실함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믿음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는 누구나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신실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1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젖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이방 나라 왕을 절대적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윗방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기도의 골방은 단순히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계신께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예, 다 있으시죠? 예.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런 기도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골방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의 은혜의 골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 같은 이런 골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고발하기 위해서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다니엘이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소곤소곤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쉬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위급하면 기도하고 평안하면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항상 같은 마음으로 습관을 따라 바로 기도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듯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고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직한 삶과 신실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과 같은 그런 고통과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분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이 시대의 진리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분을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